사도 바울 맥잡기 25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도 바울 로마로 가서 순교하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하고 28장 전체를 여러분에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장, 28장은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게 정신을 차리고 쭉 읽으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이 설명을 좀 이렇게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들으시면서 여기를 다시 한번 읽으시면 그럼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이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치는데 아무도 그를 막지 못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끝이 나잖아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끝이 난 게 아니거든요. 그 이후에 몇 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면서 여기 전체를 좀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21절 가서 보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그날 한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19장 21절에 내가 반드시 로마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로마에 가려고 하는 그런 아주 갈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작정을 한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죄수의 몸으로 가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자유로운 몸으로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로마서 1장 14절, 15절, 16절 가서 보면 바울의 그 간절한 소원이 들어있어요. 내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 싶다. 그래서 아주 간절한 그런 소망이 있어요. 은혜를 공유하고 싶다. 그 다음에 더 큰 포부를 또 로마서 15장 28절, 로마에 갔다가 너희가 나를 보내주면 로마에서 더 서쪽으로 가면 어디가 있어요? 스페인이 있었다면, 스페인. 그 당시에는 스페인이 세상 끝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콜럼버스가 스페인을 해서 떠나갖고 여기 아메리카 대륙을 갔잖아요. 근데 다 그 당시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저기 절벽이 있기 때문에 가다가 떨어져 죽는다. 이렇게 하니까 최종 저기 땅이 어디냐? 스페인인 거예요, 스페인. 그러니까 그때 스페인까지만 가면 온 세상을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뭐 지리나 지형 이런 건 모르고 스페인이 맨 끝에 있다는 걸 아니까 로마까지 가서 말씀 전하고 너희가 나를 도와주면 내가 스페인에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겠다. 아주 포부를 이렇게 크게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이러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잡혔잖아요. 그렇죠? 이런데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내가 분명히 로마에 가서도 나를 선포해야 된다. 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내가 로마에 가는구나. 근데 뭐는 몰랐다고요? 죄수의 몸으로 가는 건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로마에까지 가는 내용이 여기 27장, 28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7장에는 로마로 가는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배가 이제 파선을 당하고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던 그런 일이 자세히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28장에는 그 이후에 멜리데라고 하는 섬을 떠나서 그래서 로마에까지 다다라서 로마에 가서 드디어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제 기록이 됐어요. 자, 어떤 사람이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 뭐 27장, 28장 거기 로마 가는 일인데 그냥 로마에 가서 복음 전했다 그러면 끝나지. 이걸 왜 두 장이나, 이것도 길게 거의 한 75절이잖아요. 두 개 다 합치면. 왜 이렇게 길게 누가가 이것을 기록했을까? 여기에도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27장에는 배가 이제 파손되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무엇이 드러나냐? 사도 바울의 리더십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죄수로 탔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령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죄수로 탔는데 거기 총감독이 누구예요, 지금? 백부장이잖아요. 또 누가 있어요? 선장이 있잖아요. 또 선주가 있잖아요. 아, 이 사람들이 이제 좌지우지해야 되는데 결국은 배가 파선이 되는 가운데 누가 지금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됐냐? 바울이, 바울 말을 듣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할 때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리더십을 허락해 주신다. 리더십. 그렇죠? 또 이전부터 사람들은 인생을 항해로 표현했어요. 항해. 그저 고생하고 오늘 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요. 배가 파선당하기도 하고 인생을 살면서 파산하는 사람도 많고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항해로 이제 표현했어요. 파선과 같은 어려움이 생기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다. 이때 뭐가 필요하냐?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예루살렘 거기서 핍박받다가 가이사라로 갔다가 거기서도 감옥 생활하다가 로마로 갔다 이게 아니고 그 가는 그 과정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원치 않는 그런 그 바울을 로마로 보내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보이며 리더십을 보이니까 저 사람이 가진 리더십은 어디서 나올까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누구를 찾게 돼요. 저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리더십이 이런 거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27장을 특별히 길게 이제 기록을 해놓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된다는 거죠. 리더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위얼스비 목사님의 그 사도행전 이 강의 이걸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리더로서 어떠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 어떻게 도착을 해서 마지막까지 삶을 이렇게 주님을 위해 신실하게 살다가 그리고 주님께로 갔는가 이거 전체를 한번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27장 1절에서 20절에는 조언자로서 역할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27장 이제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27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배 타고 2절에도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가 나오면은 누가가 같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자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18절 이후로는 누가가 안 나와요. 누가 이런 게 우리라는 말이 안 나와요. 안 나오다가 지금 여기 28장 27장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누가 포함이 되냐? 바울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누가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가서 보면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거기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로는 바울 하나만 가야 되는데 이 죄수를 돕기 위해서 그 어려운 항해가 있고 하니까 의사가 한 명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옆에서 도와줘야 될 사람. 그렇죠? 그래서 누가가 같이 따라갔고 그 다음에 이 사람 몸도 아프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하면 누군가가 좀 시중을 들면서 도와줘야 될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으로 이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라고 한 사람이 같이 이 두 사람은 배탈 필요가 없는 사람의 자유인이에요.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그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배를 타고 가다가 말 그대로 목숨을 잃을 뻔한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 친구를 위해서 그리스도인 그 형제를 위해서 이 두 사람이 헌신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다고 같은 경우에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는 fellow prisoner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 동료 죄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나 때문에 할 수 없이 죄수가 된 그런 몸으로 그래서 배를 타고 지금 로마까지 갔던 그 사람이 아리스다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그의 일행이 다른 죄수들과 함께 가서 보니까 아우구스투스의 부대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거든요. 그 황제의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과 함께 드디어 로마로 떠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어요? 지금 가이사랴에 갇혀 있잖아요. 그렇죠? 가이사랴에서 그래서 지금 로마로 가는 그런 여정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서 지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 제가 색깔을 조금 바꿔봐야 되겠네. 가이사랴. 예, 여기 가이사랴에서 어디로 가냐면 요후에 시돈이라고 하는 데 가요. 오늘 쭉
목사님 안 나와요? 방송실입니다. 아 화면이 안 나옵니다. 접속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또 접속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랬죠. 방송실에 문제가 있다고. 됐어요? 예, 됐어요? 예, 나오죠. 예. 제가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여기가 가이사랴, 그 위에 시돈. 시돈이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여러분. 레바논. 예전에 배를 타고 여기로 이렇게 여기가 키프로스라고 하는 그런 섬인데 요 사이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조금 이따 보면 알지만 이 시즌에는 바람이 이렇게 붑니다. 서풍이 부는 거예요. 서풍이 이렇게 부니까 배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면 못 가니까 요 키프로스를 뭐 방파제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여기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바울의 3차 여행 가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3차 여행에는 이렇게 갔어요. 늘 다니는 게 이렇게 가는 길인데 지금 여행하는 때는 언제쯤이냐 아마 10월 중순경에 속죄일 금식하는 그런 시즌에는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와요. 그러니까 그걸 피해서 이렇게 이제 올라왔어요. 이렇게 와서 어디로 가냐면 무라라고 하는 데로 갔다가 그다음에 무라에서 여기 크니두스 이쪽으로 갔다가 여기 가면 크레타 섬이 있어요. 그 크레타 섬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 가면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아름다운 항구. 이름이 아름다운 항구예요. 그 옆에 베니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일단 아름다운 항구로 온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항구에서 겨울을 보내야 되겠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거고 다른 사람들은 요 옆에 있는 베니게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베니게로 가다가 사고를 만난 거예요. 엄청나게 큰 바람이 불어갖고 배가 이제부터 이렇게 해서 쭉 표류를 하는 거 어디로 간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 여기 멜리데라고 하는 데까지 간 거예요. 한 800km를 그냥 배가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두고 간 겁니다. 여기 멜리데가 몰타라고 하는 섬이에요. 여기까지 왔다가 그다음에 여기 시실리아 여러분 이탈리가 이렇게 있는 거 아시죠? 이탈리가 이렇게 있고 장화처럼 이 밑에 시실리아 아시죠? 영화 대부 이런 데 근거지가 됐던 시실리아 섬이라는데 여기에 보면 시라큐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여기 왔다가 레기움에 왔다가 그렇죠? 레기움에서 여기 푸테올리로 와요. 푸테올리는 지금의 나폴리 아시죠? 나폴리라고 하는 미항 나폴리. 그 나폴리에 있던 항구가 푸테올리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걸어서 아피 광장. 지난번에 우리 로마 여행했을 때 거기 아피 도로라는 거 이 도를 박석이라고 해갖고 도를 다 이렇게 깎아갖고 길에다 박아놓은 거예요. 그게 지금 2000년이 넘도록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 아피 이 길을 타고 아피 광장에 갔다가 여기서 성도들을 만나고 세 여관이라 이름이 세 여관이에요. 도시 이름이 세 여관에 가서 또 성도들을 만나고 드디어 로마에 이렇게 꼬리나는 이게 지금 로마까지 가는 그런 여정이에요. 우리가 지금 말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500km가 이게 500km라고 이게 축적이 나와 있죠. 이거 500이니까 대충 이렇게만 봐도 뭐 한 3,000km? 그렇죠? 3,000km. 3,000km 정도를 지금 이렇게 가는 동안 중에 배가 막 파선하고 그렇죠? 이 몰타섬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석 달을 머무르고 뭐 하여튼 우여곡절을 겪어갖고 드디어 어디에 도착해요? 여기 도착한 거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로마입니다. 이제 로마.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제가 이제 쭉 설명을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가이사라를 떠났어요. 항구 도시. 예, 그리고서 어디가 하루 만에 한 130km 떨어진 저 위에는 시돈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친구들도 만나라고 백부장이 이렇게 호의를 표시했습니다. 자, 시돈에서부터 이제 무라로 이제 가야 되는데, 말씀드린데 바람이 이렇게 배는 일리 가야 되는데, 바람이 서쪽에서 이제 불어오니까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키프로스를 방파제 비슷한 그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서 가다가, 예, 그리고서 결국 어디까지 왔냐면 무라까지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배를 무라에서 갈아타죠. 그래서 이탈리아로 가는 커다란 곡식배를 이제 타게 됐어요. 그 배는 어디에서 왔냐 하면, 요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볼까 지도 한번 가서 보시면 여기 알렉산드리아 보이시죠 여기 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떠나서 배가 여기 무라로 왔단 말이에요 여기 그렇죠 무라로 와서 이제 그 다음에 이탈리아로 가는 왜 그러냐 하면 그 로마 사람들에게 곡식을 누군가가 줘야 되는데 곡식이 어디서 가장 많이 났냐 풍성하게 났냐 이집트에서 났단 말이에요 이집트 여러분 이집트의 삼각주 뭐 이런 거 배웠죠 많은 곡식이 생긴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곡식을 예, 가져다가 여기 배로 싣고 여기 무라로 갔다가 여기에서 이제 이탈리아로 가는 그런 커다란 배로 이 죄수들 276명을 옮겨 실은 겁니다. 자, 그래서 무라에서 이제 여기 크니두스라고 하는데 이거 얼마 안 되거든요. 이거 몇 킬로가 안 돼요. 여기 가는 동안에 며칠이 걸린 거예요. 며칠이. 바람이 이제 심하게 이제 불어갖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람 때문에 여러 날 이제 소비하고 그래서 이 크레타 섬에 가서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 아름다운 항구에 이제 도착을 한 겁니다. 겨우 도착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백부장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0월 중순, 11월 이렇게 돼가고 이제 겨울을 이제 보내야 되는데 겨울에 이제 바람이 자꾸 불고 그러니까 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이 선주나 선장의 입장에서는 빨리 이탈리아에 가서 저거 쌀이든 뭐든 다 부리고 그리고 다시 또 이집트로 와서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여기서 있지 말고 요 옆에 있는 베니게로 가자. 베니게. 그렇죠? 거기에서 무슨 일을 좀 해보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아름다운 항구는 겨울을 나기가 좋지 않다.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거기 가면 어려움이 생기니까 여기 아름다운 항구에서 지내야 된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백부장이 이 선주와 그다음에 선장의 말을 듣고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여기 있는 베니게로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얼마 안 됩니다. 거리는. 그 가서 보니까 여기 13절에 남풍이 남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 이게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순하게 불었단 말이에요. 순하게. 아, 바람이 이제 미풍으로 조금 부니까 아, 이제 드디어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아름다운 항구 여길 떠나서 옆에 있는 베니스로 이제 출항을 했습니다. 근데 14절 가서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유로클루돈이라고 하는 폭풍이 일어나서 그 배를 이제 대적을 했다는 거죠. 바람을 대적하고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배를 운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 그래서 거기 뭐라 그랬어요? 그냥 흘러가게 그냥 내버려 뒀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요 옆에 글라우다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 글라우다라는 섬 그 근처로 배가 밀려갔어요. 배가.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폭풍우가 너무 심하게 내리쳐갖고 모든 걸 다 갖다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고 그래도 문제가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0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가가. 우리가 구원받으리라는 모든 희망이 그때 사라졌다. 지금 열 나흘 동안 그냥 배가 밀려다니고 가서 보니까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흑암 속에서 지금 열 나흘을 지내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이거 살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떠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떠나면 안 된다. 왜 바울이 그 얘기를 했냐?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가서 보시면은 바울의 경험이 나와요. 내가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매를 몇 대 맞고 매를 몇 이런 거 아시죠, 여러분? 거기 가서 보면 내가 세 번 파선을 당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로마로 가기 전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때 이미 세 번 파선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배가 파선한다는 거를 세 번 파선을 했으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니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듣고 그리고 결국 가다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자,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의 지금 뭐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사자니까 내 말 들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러면 어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이 명백하게 아니라고 경고를 하면 그러면 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하다가 결국 이와 같은 어려움이 이제 당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열 나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해도 별도 달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상태에서 완전히 그냥 넋놓고 있는 이런 상태가 이제 된 겁니다. 자, 21절에서 44절에는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을 격려를 하면서 죄수가 그 배에 죄수가 274명인가 타고 군사들이 있고 또 이집트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그러면 적어도 500명, 600, 600, 700명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배잖아요. 거기에 사령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이 어려움 속에서 바울이 죄수에서 그 온 배를 완전히 컨트롤하는 이와 같은 사령관으로 바꾼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아무도 이 위기의 때를 어떻게 벗어날지 뭐 어떻게 하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일이 생기니까 자,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인생을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파선을 당합니다. 이렇게 이 어려움을 당해요. 이렇게 어려움이 당할 때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유열심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평상시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누가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가 그한테 드러나게 된 거예요. 죄수의 신분으로 탔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수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배의 사령관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죠? 그러면서 바울이 백부장과 선주를 이제 조금 나무라죠. 그렇죠? 뭐라고? 내 말 듣고 좀 거기 떠나지 않았으면 너희가 이런 위기 빠지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거 끝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달하겠다. 22절. 뭐라 그래? 이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기운을 내라. 배만 잃을 뿐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한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나를 소유하신 가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라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서 직접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배는 잃고 화물은 잃어도 한 사람도 죽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반드시 카이사라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하면 나 때문에 너희들 다 살게 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자, 이제 이야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경고하는 내용이 27절에서 이제 32절에 나옵니다. 가서 이렇게 가서 보니까 물 깊이를 선언 뒤 재보니까, 아, 물 깊이가 자꾸 점점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우리라도 먼저.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배에 남지 않으면 그럼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들에게 경고를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여튼 모든 사람이 그 배에 태야 되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 배에 있는 사람 하나도 죽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해요? 몸소 본보기를 보여줘요. 지금까지 14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이제 너희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된다.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육적인 건강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육적인 건강도. 자,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빵을 떼서 먹으니까 사람들이, 아, 이제 살긴 살 건가 보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빵을 이제 같이 나눠서 먹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리더의 태도가 전체 600명, 700명 전체를 바꿔놓은 거예요. 이제는 살겠구나. 그런 소망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끝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어느 땅에 이제 배가 막 좌초가 되고 이렇게 해갖고 다 죄수들이 도망가고 이런 난리가 나는 일이 생기니까 군사들이 뭐라 그래요? 죄수들 다 죽여야지, 안 된다. 왜 그래요? 하나라도 이게 도망을 가면은 누가 죽어요? 대신 군사들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안 됩니다. 우리 이 사람들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할 때 백부장이 바울을 생각해서 죽이지 말라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 배에 있던 모든 죄수들을 다 살리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여기 28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자,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리더십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배가 파손되고 좌초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죠? 근데 그 일이 주로 어느 때 생기냐? 하나님의 아주 명백한 명령을 저와 여러분이 거부하고 그리고 나아갈 때는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고 사생아라 그러죠.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닌 게 사생아잖아요.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면 아들이 삐뚤어진 길로 나가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역으로 또 생각하면 악한 일을 하는데도 내게 징계가 없어. 그럼 뭐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사생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나갈 때는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 역경이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역경이 반드시 누구에게는 와요. 폭풍우가 오고 닥칩니다. 이렇게 될 때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원들 어떻게 해요? 다 두고 몰래 도망가야 되겠다. 지금 그러잖아요. 나야 어떻게, 저 사람들이 어떻게 됐든 거룩배 타고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대다수 사람들은 뭐 손 풍 다 놓고 그래. 이제 죽었구나.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 사도 바울 그 한 사람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와 같이 소망을 주는 이 위기의 때잖아요. 그렇죠? 이 위기의 때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어려울 때 오히려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삶 속에 풍성이 넘치길 원합니다. 또 세 번째는 뭐가 있냐? 아무리 폭풍이 세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을 지경이 됐잖아요. 뭐라고 썼어요? 우리에게 살아남으리라고 하는 희망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바울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로마에까지 가는 거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뜻이 뭐냐? 온전한 이 성경을 한국 땅에 정착시키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좋은 신약교회를 이 땅에 파급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가운데 조인 아이들도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국가를 위해서 동량이 되게 만드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반드시 감당을 해야 된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폭풍우가 닥쳐도, 배가 파손을 해도, 좌초를 당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이것이 지금 여기 2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갔냐 하면 몰타라고 하는 섬으로, 멜리데라고 하는 그런 섬으로 갔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기 이제 배가 이 몰타로 이제 들어오고 해서 거기 닻이 내리고 이제 그렇게 된 게 어떤 사람들이 몰타에 간 일이 없다 또 그러는 거예요. 이 멜리데 이 성경 기록이 이게 다 거짓말이다. 근데 거기서 이 배가 가지고 왔던 닻이, 닻을 찾아내는 그런 이러한 그 탐사가 이루어졌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진짜 몰타에 이 배가 갔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증명이 되는 고고학적인 이제 발견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자, 어찌됐든 28장 1절에 가서 보니까 그 섬이 멜리데. 멜리데는 지금의 몰타입니다. 몰타. 자, 그래서 여기서 거주민들이 많이 도와주고, 거기 미개한 백성이 바베리어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개한 백성, 이게 뭐 진짜 미개하다고도 볼 수가 있고, 그리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리스 사람이 아닌 사람 다 미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들이 최고의 철학을 갖고 있고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은 다 미개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진짜 미개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멸시하는 그런 투로 미개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이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추운 겨울에 여기 파손이 돼갖고 좌초가 돼갖고 벌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너무 불쌍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도와줬어요. 근데 바울이 여기에서 왕노릇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여기에서도 또 뭐를 해요.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니들 다 구해줬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왕노릇 하겠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그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 도와주고 군사들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3절에서 6절에 이제 독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바울이 나뭇가지 한 다발을 거두어 불 위에, 이게 지금 뭐예요? 서로 돕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왕노릇하지 않고 나뭇가지까지 다 걷어갖고 그래서 이제 불을 피우는 일을 같이 지금 돕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나왔어요? 열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독사가 나와서 그의 손에 이제 달라붙으니까, 그러니까 이 독사를 이 사람들이 하루 이틀 본 게 아니잖아요. 그게 손에 달라붙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분명히 이 사람은 살인자다. 그가 바다는 피하였을지라도 보복이 그를 그냥 두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 거야. 여태까지 보니까 이 뱀에 물리면 그냥 죽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복이라고 하는 신이 이 사람을 그냥 두지 않는구나. 참 정의로운 신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언제 죽나 그것만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죽을 때를 기다리는데 한참을 봐도 아무 해가 그에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저 사람은 신이다. 그렇죠? 지금 바울이 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여러 미개한 지역에 가서 말씀을 많이 이제 전했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4장인가요? 그렇죠. 사도행전 14장인가 거기 가서 보면 루스드라 지방에 갔어요. 걷지 못하는 그 허약한 사람을 고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신들이 왔다고 그래갖고, 그렇죠? 그래갖고 이 사람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있는 거 봤죠. 그렇죠. 가는 곳마다 이렇게 뭐 전해주면 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드립니다. 독사에게 물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알려드릴게요. 독사에게 물리면, 야, 바울이 저 사람들 죽을 때를 기다렸잖아요, 저 사람들. 그래도 죽지 않았으니까 나도 믿습니다 하고, 그리고 그냥 집에서 기다리고 앉아있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예, 119에 불러갖고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이 없으신데. 진짜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독사에 물리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마가복음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끝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 언어들을 말하며 뱀들을 집어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이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말씀 주신 게. 지금 일단 열두 제자, 이 사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살던 당시와 그 다음에 사도들이 활동하던 당시, 그래서 약 AD 65년, 66년 정도까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도 살리잖아요. 베드로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바울이 죽은 사람들에게 살리고. 그렇죠. 지금 여기 독사에게 물렸으면 당장 죽어야 되는데 치명적인 이런 해를 받아도 죽지 않는 일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 자, 이런 일이 생기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도 생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AD 95년경에 요한 계시록을 하나님 다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마감을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 이것은 어떤 사람이 전하는 거에 의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독사에게 물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당장에 헬리콥터 타고 그리고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새 언어 이것도 방언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디까지 AD 95년경 이때까지 해서 그렇죠. 완전한 말씀이 주어지지 않을 때 이 사람들에게서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AD 95년경에 모든 말씀이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 말로 다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거예요.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여기 뱀들을 집어올리면 미국에 가면 오순절 기회 교인들이 뱀 이렇게 두꺼운 뱀 있잖아요. 이걸 자꾸 이거 들고 다니고 이게 뱀들 집어올린다 그러고 여러분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겁니까? 뱀들 해가 거기 목에다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뱀들을 집어올린다. 그럼 왜 독은 안 먹는지 모르겠어. 거기 가서 보니까 독, 그렇죠? 치명적인 독 이런 걸 먹거나 뭐 이렇게 해도 죽지 않는다. 그것이라면 절대 안 하더라고. 예, 뱀만 이렇게 들고 다니지. 그렇죠? 뱀도 독 없는 뱀이거든요. 그것만 들고 다니지. 절대 예, 이런 거 안 하거든요. 독 있는 거 이런 거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거기 있는 그대로면 그대로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의 시대에는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났던 겁니다. 예, 그걸 기억을 하시고 예, 어려움이 생기고 이게 또, 예, 그러면은 반드시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시간이 가면서 바울도 자기 자신의 병을 고칩니까 못 고칩니까?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여기 눈에 있는 병도 못 고치고. 그렇죠. 나중에 또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넌 이대로 살아라 그러고 못 고칩니다. 나중에 또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가서 보면 절친한 친구 드로비머가 있어요. 드로비머의 병을 고치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드로비머를 병든 채 밀레도에 남겨두었다. 그렇죠?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AD 95년 이후부터는 이런 무슨 소위 얘기하는 기적, 사람 죽은 거 살린 거 이런 건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람 죽은 사람 살린 거 없어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 일행이 멜리데에서 이제 세 달 지내는 동안에 원주민 추장이죠. 추장. 그렇죠? 예, 추장의 병도 고쳐주고 많은 사람들 치유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누가 구원받았다, 몇 명이 받았다 이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구원받는 일이 안 생겼냐? 분명히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만 적었냐?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8장 11절에서 이제 13절에는 예,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그 내용을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11절에 가서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떠난 배를 또 타고 가는 거예요, 이번에. 알렉산드리아,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예요. 하여튼 이집트 거 못 타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예, 그렇게 일단 기억을 하시고. 자,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가는데 11절에 그 배의 기호는 카스토르와 폴룩스다. 어떤 깃발 같은 걸 이렇게 달았는데 그 깃발이 카스토로하고 폴룩스다. 이거는 뭐냐 하면 제우스의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제우스 신이 나오는데 그 제우스 신의 두 명의 쌍둥이 아들이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카스토르고 하나는 폴룩스예요. 그럼 이게 뭐 하는 거냐? 항해하는 사람들의 수호신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옛날에는 그런 수호신 이런 게 있어갖고 이걸 달고 다니고 깃발을 달고 다니고 그러면 이 수호신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이 카스토르하고 폴룩스 이 기호를 이제 달고 다녔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이렇게 이제 해서 어디에 지금 있냐 하면 자 보죠. 여기가 이제 여기가 몰타입니다. 몰타 멜리데. 멜리데에서 시라큐스, 여기가 시라큐스예요. 이게 시실리에 있는 시라큐스. 예, 여기까지 이제 가는데 거리가 130km. 그 다음에 레기움까지 이제 또 가게 돼요. 거리가 한 110km. 그 다음에 이제 푸테올리까지, 여기까지가 한 290km. 푸테올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폴리의 항구입니다. 나폴리.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주일 동안 체류하고, 자, 이런 가운데 바울이 로마에 온다는 소식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알려진 거예요. 로마는 여기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의 성도들이 알고 어디로 왔냐. 여기 가서 보면 아피 광장까지 나와서 이 사도를 이제 영접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얼마 떨어졌냐. 70km 정도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위로 올라가서 새 여관이라는 데까지 이제 올라갔거든요. 그랬더니 또 다른 성도들이 온 거예요. 자,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가이사라를 떠나갔고 그래서 여기 아피 광장 여기인데 올 때까지 다른 성도들 한 번도 못 만난 거잖아요. 오직 누가 하고 같이 있던 아리스타고하고 둘만 있었는데 드디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걸 알고는 그렇죠. 70km 떨어진 아피 광장에도 오고 조금 더 지나서 새 여관에도 오고 하니까 드디어 이 바울의 마음에 안도감이 든 거예요. 야, 드디어 이제 오긴 왔구나. 그렇죠? 이제 성도들을 만나니까 너무나도 좋았던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해서 아피 로드라고 하는 그 유명한 박석이 박혀 있는 이와 같은 그 길 쭉 타고 가면 거기에 여러분 이 쿠바디스 영화 아시죠? 거기 베드로 이제 쿠바디스나 그 길이 아피 도로예요. 거기 이걸 타고 이제 해서 드디어 이제 로마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에 도착한 이후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파해야 되겠다. 바울은 어디 가나 어느 도시에 가나 회당이 있으면 일단 유대인들에게 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했잖아요. 자, 근데 이번에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번에 감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이런 지하 감옥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그냥 집이에요. 집인데 어떤 스타일의 감옥이냐? 그 바울 몸에 이 체인을 달아갖고 그래갖고 바울하고 같이 24시간을 같이 다니는 사람이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24시간 있을 수 없으니까 6시간마다 이 사람이 와서 다른 사람이 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체인을 갈아 끼고 또 다른 사람이 체인을 갈아 끼고 바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만 집에서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큰 은혜를 이제 베풀어서. 자,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바울이 회당에 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한 날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니까 바울이 성경 말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뿐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엠마오 가는 그 제자들에게 설명한 것처럼 어떻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이 말씀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거다. 이 말씀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거. 예를 들어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보여주면서 봐라 여기 그대로 이렇게 기록된 거.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분이 바로 3, 4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조상들이 죽인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게 설명을 이제 한 겁니다. 자, 그 일 하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온 목적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결코 유대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게 아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해서 그렇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다. 이제 설명을 했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 이 분파 그리스도교의 분파로 말하건대 세상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비방을 받고 있다. 누구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가는 곳마다 회당마다 이 사람만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펴고 보니까 그가 근데 양심이 부드러운 사람은 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양심이 완악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그룹이 갈려갖고 막 분쟁을 일으키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이제 10절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유대인들이에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참 이게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기는 보는데 눈이 있어서 보기는 보는데 진짜는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악한 일이 우리에게 닥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 종교심으로 가득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종교심으로 가득한 사람. 그렇죠? 예, 진리를 탐구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전통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것대로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겐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뭐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냐. 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가 듣기에 둔하며 이 눈을 감았냐.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이 마음이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바울이 뭐라 그러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줄을 너희가 알라. 이렇게 이제 되면서 조금 지나서 몇 년 지나면은 AD 70년이 돼요. 70년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훼파가 되고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 다 나가서 살아야 된다고 해서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가 돼서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일이 그렇게 생기니까 복음 이제 거의 누구에게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만 전달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돼서 유대인들이 뭐 얼마는 동의하고 얼마는 거부하고 자 이런 가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바울과 함께 24시간 동안에 4명이 돌아가면서 체인을 바꿔 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만 2년을 거하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계속해서 전했다고 하니 그 옆에 체인 끼고 앉아있는 그 군사는 계속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루 이틀. 그렇죠. 그거를 계속 들으니까 그 가운데 일부는 구원받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 가운데 일부가.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복음이 어디까지 전달했어요? 카이사르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달이 된 거예요. 바울이 갇히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불가능했거든요. 그런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일. 그래서 왕궁에까지 복음이 전달돼서 카이사르의 집안에 속한 친척들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로마에 있으면서 이 셋방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있으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을 한 거예요. 여기 이거 셋집에 있으면서 아시겠죠? 자 로마에 있는 동안에 누구를 만나냐? 디모데를 만났어요. 마가를 만났어요. 누가를 만났어요. 아리사고를 만났어요. 에바브로, 그 다음에 유스도, 데마, 오네시모,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에서 멀리 한 1000km 떨어진 이쪽으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사람들과 즐거운 그런 교제를 가졌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31절로 끝이 나는 거예요. 누가는 여기까지만 기록을 한 거예요. 누가는 어쩌면 누가가 요 시점 위에 죽었는지 몰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바울은 여기서 풀려나기를 간절히 소원했고 그래서 결국 잠시 풀려났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의 기록이 우세적인 우세한 그런 기록입니다. 언제 풀려났냐. AD 63년에서 66년경까지 한 3년 정도 바울이 풀려났다. 그래서 여러 전승과 이런 것들이 바울이 그렇게 원하던 여러분 로마에 갔으면 그 다음에 어딜 가야 돼요? 그래 스페인. 스페인에 갔다고 하는 그와 같은 기록이 남아있어요. 스페인에. 그리고 풀려난 다음에 이 기간에 뭐를 기록을 했냐.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를 이제 기록을 했다. 그래서 AD 67년경에 다시 이제 붙잡혔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디에 갇혔냐. 집이 아니라 진짜 감옥에 갇혔습니다. 진짜 감옥. 예,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그 당시에 황제가 누구냐? 누구예요? 예, 네로예요. 네로. 네로가 언제까지 황제 노릇을 했냐? 68년까지 했어요. 68년.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난 거 아시죠? 네로가 장난을 쳐갖고 로마시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이제 쫓겨나게 되고 죽게 생겼으니까 이걸 누가 그랬다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고 이렇게 이제 해갖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바울이 거기 희생양으로 그리스도 교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되고 희생양이 돼갖고 그래서 AD 67년경에 그때 이제 바울이 다시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갇혔다가 그 다음에 이 트레디션, 전통에 따르면은 그러면 참수형, 목이 잘리는 이와 같은 그 처형을 받고 그리고 이제 죽게 됐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로마에 갔을 때 트레폰테나 교회 사도 바울의 참수형이 이루어졌던 그 터에 세워진 교회 이런 게 있다. 트레라고 하는 거는 셋이라는 뜻이고 폰테나는 이 셈이 세 개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목을 쳤는데 목이 한 번, 두 번, 세 번 머리가 이렇게 닿는데 거기에 뭐 로마 가톨릭 미신이죠. 어쨌든 거기가 다 셈이 됐다. 이렇게 해서 트레폰테나 이와 같은 그 교회가 있습니다. 자, 사도바울 맥잡기 또 사도행전 맥잡기를 끝내면서 여러분에게 잠시 지금까지 26번인가 5번을 우리가 했거든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웠는가 잠시 요약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 세계 각처를 다니며 여러 가지를 겪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위치와 환경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그런 지침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런 기록이. 또 바울은 여러 종류의 그 문화권의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 사상가들 다 만나고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 뭔가를 이걸 보면서 알게 됩니다. 다양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인간의 본성. 그렇죠. 이런 그 다양한 인간의 본성을 가진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노예도 있고 총독도 있고 왕도 있고 카이사르, 그렇죠? 유대인, 이방인,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남녀노소, 마귀 들린 사람, 자기와 함께하던 동역자, 동역자가 떠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모든 그 인간적인 모든 면이 지금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런 그 지침서가 바로 사도행전이다. 또 우리가 사는 세상에 기독교가 들어가는 거, 이것은 바울이 살던 세상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간 거와 비슷하다는 거죠. 안 믿으려 그럽니다. 믿으려고 안 그래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에게 창조신앙, 창조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부터 설명을 해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나님도 동일하시고 그 당시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 똑같습니다. 사람도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성경 말씀도 그때 성경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나 전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만 방법이 틀릴 수 있고 또 설명하는 그러한 그 어떤 내용이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사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시 어떤 것인가.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사도행전 이 전체를 이제 강의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이 세대를 섬기다가 하나님께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 사도행전, 야 지금 뭐 2000년 전쯤에 적어놓은 고문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 신실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을 봐요. 어떻게까지 목이 잘리는 그 순간까지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세상 끝까지. 그 당시 세상 끝이 스페인인데 그와 같은 그 전통이 맞는다고 하면 자기가 세우는 그 목표 스페인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거를 끝까지 이루어낸 그런 사람이다. 또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바울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울과 함께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것, 그 모든 걸 가르쳐 지킨 게 그게 뭐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맞죠? 예, 그래서 바울이 끝까지,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너희 모두에게 다 전달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 피에 대해서 투명하고 아무것도 책임질 일이 없다. 우리 사랑 침례교회 또 앞으로 이 킹잼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그런 모든 목사들이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끝까지 전달한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는지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거를 바울의 삶에서 이루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 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저와 우리 사랑 침례교회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